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록해 하신 이 말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와 같은 마음이 우둔한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며 또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경고들을 온전히 받지 못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자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역사하게 하시사 이 모든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가르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은 우리에게 매우 익히 잘 알려져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 보면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 5장은 전체 그 구조에 있어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폭발적인 그런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역행하는 것 같고 또 한참 교회가 힘을 다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 흥을 깨는 것 같은, 그래서 무엇인가 이 사도행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생각해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교훈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처음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그 시험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약속하신 메시아의 혈통을 그대로 가지시고 태어나신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마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의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발견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그런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많은 구약과 또 신약의 또한 교회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께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결코 완전한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교회를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나눴고 또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 유형교회는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속하여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 땅에 있는 교회에 속하여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보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일곱 교회에 그 일곱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곱 교회를 해석하는데도 여러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 한 세대 한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지상에 있는 그 여러 공통적인 그 교회들을 대표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다섯 개의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교회 중 두 개의 교회는 칭찬은 없고 무서운 책망의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 다섯 개 중 두 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서운 그 심판에 대한 경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더라도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부흥을 경험한 그 교회조차도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흥이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던 사도행전의 교회조차도 내부적으로 심각한 죄의 문제에 지금 직면하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어떠한 곳에 그 어떠한 시대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외부의 반대와 위협 앞에서 싸워야 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 교회에 그런 거짓된 또 죄악된 사람들을 가려내야 하는 이 이중의 외부와 내부의 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서신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호수아를 읽어 나갈 때 가장 저는 그 신이 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사랑합니다. 구약의 성경 가운데서.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승리의 감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더라도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가 있죠. 그렇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복하고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성의 패배. 그리고 아이성의 그 패배의 원인이 밝혀지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죄의 문제죠. 아간의 죄. 가장 그 왕성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모습 중 하나가 여호수아 시대인데 그때에도 여전히 외부와 내부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우리가 어떠한 교단에 속한다, 어떠한 교회의 회원이 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물론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외식의 그 심각한 심각성입니다. 외식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요, 겉면만을 장식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연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배우들이 그 무대 앞에 와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모습과 그리고 나타내는 모습이 다를 때 우리가 외식이다 그리고 위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외식의 죄를 범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각 심판하심으로 초대교회에 강력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이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에도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의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알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외식이라고 하는 그 심각한 죄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외식은요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향하여서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령을 속이고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는 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의 그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죄에 빠진 것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보시면요. 이제 초대교회에서 그 요셉이라고 하는 또 바나바라고 알려진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있었지만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가 자신의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서 교회에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그것을 번역하면 우리 말로는 권위자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son of encouragement, 그러니까 그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권위자가 그런 말을 가지고 있나라고 하는 뭐 예전에 어르신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은 한문이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문이라도 좀 찾아보면 될 텐데 한글 성경의 권위자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한참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위로자다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칭송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그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요셉에게 향하였던 그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그 칭송을 자신에게 돌려볼까 그런 의도에서 이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중심의 그 신앙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시도가 또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결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누가 너한테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얘기했느냐? 아무도 너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싶고 또 많은 사람의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자기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마음에도 없는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물론 동일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32장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속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세 또한 가장 온유하다라고 했던 그 모세 또한 그 진노를 발하여서 그 돌판을 그들 앞에 깨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난 것인가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모세만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모세 지도자만을 주목하고 있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간 지도자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그 섬긴다고 뛰놀는 이 악한 일을 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독이 되는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위태롭게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외식하는 그러한 큰 죄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들이 외식의 죄에 빠진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재산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것을 팔던 그것을 소유하던 그것은 죄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땅을 팔았고 그 땅값의 얼마를 자신들의 몫으로 띄워놨던 것 같아요. 그 나머지를 바쳤는데 마치 나머지 전체가 땅값 전체인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감동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숨겨놓은 그 돈의 일부는 밝히지 않고 마치 그 값이 땅값 전체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땅을 판 모든 돈을 교회에 바칩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돈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선이 매우 불분명하여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그 구유에 태어나신 그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저는 특별히 이제 매주일 그 말씀 묵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보다 일주일 먼저 말씀을 묵상해야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먼저 묵상한 그 묵상하면서 준비한 그 말씀들을 이제 주일이 되면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이제 읽으면서 묵상하는 한 주간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보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건을 위해서 얼마나 단호한 그런 결정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발견되는 비슷한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그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똑 닮은 것 같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음을 알고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선지자 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를 고쳐주긴 하지만 그로부터 아무것도 받질 않죠. 많은 그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마차에 가득 아마 싣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문둥병을 고쳐주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게하시라고 하는 그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자신이 섬기는 그 엘리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옆에서 봤을 텐데 그는 그 많은 은과 금 또 아름다운 그 옷을 나아만이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조금도 받지 못하고 그냥 다 돌려보내는 것을 그는 결코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그가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는지 그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과 의복을 얻어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숨겨놓게 되죠. 본문 26절과 27절에 엘리사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특권을 그가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같은 그런 경건한 그 주인을 만나서 그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의 영혼은 얼마나 큰 죄악으로 떨어져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지식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게하시가 또 다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이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어 왔고 또 교회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그런 반복된 그런 죄악들이고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힘쓰지 않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와 같은 포장에 우리가 치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무서운 그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외식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멸망을 향하여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매우 위태한 곳에 서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난할지라도 돈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썩어가게 만들고 게하시가 당하였던 것 같은 와 같은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영혼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 죄와 같은 그 외식의 죄악이 한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죄악들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으며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며 우리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다름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